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분을 망각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격퇴하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평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 후반부에서 기드온이 죽게 됩니다. 기드온은 생전에 아내가 많아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70여 명이나 되었던 기드온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사사기가 전개됩니다. 사사기 9장에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부터 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이스라엘의 위협은 주로 외부에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9장에서는 아비멜렉의 사건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내부적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갈등은 외부의 위협 못지않게 국가의 큰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내부적 갈등은 사사기 후반에서는 내전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사사기 9장의 아비멜렉 사건은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위협이 더욱 심각한 요소임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기드온이 지었는지 첩이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측해보건대 기드온의 본처들에게 이미 70명의 아들들이 있다 보니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순위에서 한참 밀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이 기드온의 아들임을 밝히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시기에 자신도 그 뒤를 이어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의 계략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계략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자신의 고향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친척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골육이 되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아비멜렉의 친족들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서 아비멜렉의 말을 잘 전달하고 여론을 조성하게 하고 세겜 사람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지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세겜 사람들은 바알브릿이라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지원합니다.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신의 70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 바위 위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다 처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의 추대 속에서 그토록 원하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형제들의 숙청 가운데 막내 요담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요담에게 알렸고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나무들에 관한 우화를 말합니다. 요담의 우화 속에는 이스라엘 안에 왜 이러한 끔찍한 일이 생겼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담의 이야기에 따르면 나무들이 자신의 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나의 본분은 내게 있는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하면서 나무들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나의 본분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만드는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하면서 나무들의 청을 역시 거절했습니다. 나무들이 이에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나의 본분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드는 일인데 내가 그것을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하면서 역시나 나무들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똑같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왕이 되어주겠다고 말하면서 와서 자신의 그늘에 피하라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에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도 살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가시나무에 그늘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시나무에는 가시뿐입니다. 그 밑으로 가면 가시에 찔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불사르겠다고 협박하니 이것이 진퇴양난인 것입니다. 요담의 우화 속에는 지금 아비멜렉이 왜 왕이 되려고 했는지 이스라엘 내부에 왜 이러한 끔찍한 일이 생겼는지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던 이유는 자신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본분이고 자신들의 본분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나무들에게 왕이 되라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요담의 우화 속에서 왕을 요구했던 나무들처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을 요구했었습니다. 1전에도 사사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 자신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거절했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아마도 그 일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지나 사무엘상에 가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세우고자 이스라엘 내부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비극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위협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공동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라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부의 위협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지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의 위협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교회와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본분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이 무엇입니까? 찬송가 595장에 의하면 우리의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부르심을 받들어 내 형제와 자매를 잘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주 앞에서 모든 일을 잘 행하며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는 일입니다. 영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분을 코로나 중에도 잘 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부의 위협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본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맡겨진 본분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모시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